5절 6절입니다. 시편 1편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두 주간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어 되는 이 첫 번째 시편이 담고 있는 의미, 또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 짧은 시편에 비해서 참 많고 또 깊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보석을 캐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뭐 사실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게 쉽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늘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학생의 겸손함과 또 이렇게 막 호기심 넘치는 아이의 열정으로 보물 찾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혹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굉장히 다른, 전혀 다른 그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나눴습니다. 뭔가를 더 움켜쥐고 가지고 뭔가를 더 이루고 업적을 내고 또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정확하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꽤 목회로 오래 하신 분인데 살다 보니까 악인이 누구인지 죄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더라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죄인이야. 근데 내가 죄인하고 함께 걷고 있었어. 그런 거죠. 같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만한 자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죄인인지 악인인지 오만한 자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자기의 약점이고 문제였다.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뭐 비단 그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죄인들이나 악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기를 원하는데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꼭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고민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죄인이 누구인지 악인이 누구인지 오만한 자가 누군지를 자꾸 살피고 또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과 또 막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더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닐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오만한 자가 아닐까? 막 그렇게 생각하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모습들만 보이게 되어지고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판단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에 거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내가 지금 쫓고 있는지, 그런 것은 자꾸 내가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판단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눈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관심과 포커스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을 늘 보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요, 죄인들하고 같이 길을 걷지도 않게 되고 오만한 자와 함께 같이 앉아있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많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따르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 시험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나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축복과 사랑의 말씀임을 그 전제를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마다 그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재고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제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의 임재에 우리가 뿌리내리고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죠. 이 형통은 아무런 실패나 어려움,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순간들로부터도 항상 선한 것을 얻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내가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글귀를 써놓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그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에 대한 겁니까? 그 바로 앞에 11절에도 나와 있죠. 뒷부분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의 비결은 뭡니까? 모습은 뭐죠?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럴 때도 있다는 거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 삶에 무엇이 던져지든지 상관없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삶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조금만 좋으면 우쭐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막 까무러치는 이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환경과 여건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일어나지 않는 일들 우리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던져지는 것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입니다. 근데 형통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견고하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5절 6절을 읽었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영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악인들이 심판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 무어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무섭게 꾸짖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아, 왜 그때 내가 저 땅에 있을 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아, 왜 나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저런 은혜와 기회와 여건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막 내가 한국,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꼭 물어볼 거야. 이거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 솔직한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고 또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딱 서보면요,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 또 여러 가지 따지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이 눈 녹듯이 없어질 겁니다. 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나?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나의 끊임없이 나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일하셨나?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막 따져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과연 어떤 길에 서 있고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길들의 끝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며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대답을 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입니까?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뻐 늘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늘 어떤 순간이든지 그것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